성경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나이다. 주여, 주의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음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시원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본 것처럼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1장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을 근거해서 그러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확인했으니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에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들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천사들을 불러온 것은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들이요 또 잘못 배운 자들이 숭배하는 존재들인데 바로 그런 천사들까지도 경배하는 자가 바로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경책들이 나오면 거기에 단락마다 제목을 붙여주죠. 이 1장의 4절이나 5절 그 단락에서 이런 제목을 많이들 붙여놓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러한 제목들이 얼핏 이상하고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당연한데 왜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고 아들은 창조자인데 어떻게 그걸 비교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한 시도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정량적 우월한 수치를 지금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사가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아들도 얼마나 높은가?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자. 아들이 천사보다 30% 우월하구나, 50% 우월하구나, 이걸 말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장 4절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그 이름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천사들도 그 아들의 주권 앞에서 무릎 꿇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과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신 그 아들을 교차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 4절에서 말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그 뛰어남은 인성을 취하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 아들이지요. 사람이신 그 아들 앞에 지금 천사들이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이 복된 소식, 이 소식을 히브리서 1장은 말하면서 아들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셨으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셨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구속을 다 성취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서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아들은 사실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창조자이신 분이 피조물로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때 천사들도 경배했던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속을 마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우편에서 경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성육신하기 위하여서 인성을 취하시사 사람이 되셨을 때에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했던 분, 세상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전하려는 것은 누가 더 우월한가 보자라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그 아들의 높으심, 비교 불가능한 아들의 위엄을 선언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 5절에서 계속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갑자기 불쑥 2장 1절에서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권면의 그 본격적인 것은 히브리서 10장과 이제 11장에 가서야 길게 정말 진지하게 하게 될 터인데 갑자기 2장 1절에서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천사에 대하여서 이제 다시 5절부터 2장 5절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마무리하지 못한 채 먼저 급하게 권면을 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그 중요한 중심 주제는 너희는 믿음 안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에서 물러나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비교 불가한 아들의 높으심을 말하자마자 잠깐 급하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우리가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소식에 더 마음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면 아들을 통하여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소식에 더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가 이 아들을 통해 있었고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이 이 아들을 통해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아들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아들을 통해 주신 이 구원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두자는 것입니다. 더욱더 마음을 두자. 더욱더 유념하자. 이것입니다. 더욱더라는 말을 들을 때, 더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분이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 땅에서 말로 어려운 말로 표상한다 그러거든요. 말로 표상하는 것보다 말로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뭘 막 그려보는 것보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려보는 것보다 말 이렇게 묘사하려고 애쓰는 이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분이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분인 분을 유한한 우리가 이 머리로 이 말로 뭐 설명해봤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어거스틴이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번역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퍼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닷물이라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수저 떠서 바닷물을 떴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지식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크신 분이라면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겠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분,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과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그 소리를 들은 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표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당장 정말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있었어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지. 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셨지. 나는 그것을 믿어. 그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자기 눈앞에서 표적이 있는 것을 앉은 자가 일어나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자기 눈앞에서 그 일들이 벌어져도 믿지 않은 자들, 오히려 대적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지, 이것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도, 아들이 직접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듣고도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그 죽음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아들이 그 눈앞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셨어도
아들을 무시한 이들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에도 그것들을 다 무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영원한 것에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신학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신학교에 지원하는 수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의 위기다. 저는 신학교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영원한 것에, 진리에, 의로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사는 여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 교회 안 다녀도 사람들이 그래도 구도자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물질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시대입니다. 정말 가난한 시대입니다. 하늘의 것에,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각자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 권면은 2000년 전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위한 권면이 되는 겁니다. 더욱더 유념하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유념하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된 것들에 곧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 저기 굴 속에 숨어서 살아라거나 저기 높은 숲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라. 섞여 살아라. 거기에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라. 짠맛을 보여주고 빛을 비추며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산 높은 곳에 살거나 우리가 어디 섬 하나 빌려서 살거나 우리가 어디 굴 속에서 들어가서 살면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내일 또 나가야 돼. 학교도 가시고 직장도 가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이 살아갈 때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재단할 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재단할 때 우리도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그 믿음의 핍박을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설득당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텔레비전의 그 뉴스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사고를 갖고 살잖아요.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스트셀러 책을 두 권을 냈는데 이 두 번째 질서 넘어라는 책 제1장에서 그 핑거링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말 막 옹알이 같은 거 막 할 때 하는 행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예요. 그냥 가르칩니다. 그냥. 그러면 주위에서 어른들이 반응해 주죠. 부모,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반응해 줍니다. 어른들이 반응해 줍니다. 노란색, 빨간색, 꽃, 막 가르치면, 해. 아무튼 뭘 가르치기만 하면 반응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읽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익히게 돼요. 그렇게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소통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아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 똑같아요.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최고 가치가 뭔 줄 알아? 그래서 막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죠. 10억을 준다면 범죄를 하고 감옥에 가서 5년을 있겠다. 예전에는 그런 거 하면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지금은 놀래요. 아마 50% 이렇게 나와요. 50%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개혁신학은 이런 도전들에 이런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관심 없는 듯 말합니다. 어차피 선택받은 자들은 믿을 것이고 어차피 선택받은 자들은 믿음 안에서 견인할 것인데 왜 이런 권면이 필요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핑계를 대고 신앙에 무관심한 자가 과연 선택받은 자일까요? 그런 자가 과연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까요?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거짓 방관하는 것이 거짓 그것이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관과 잘못된 무관심은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개혁신앙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이냐 선택의 핑계를 대고 작정의 핑계를 대고 잘못된 방관과 무관심에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끄집어내리는 교만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마치 있는 것처럼 작정 안에 있는 듯한 것처럼 무책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점검되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책임감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혹시 착각 아닐까요? 선택받았다는 착각 아닐까요? 우리는 영적 무관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선택교리를 가르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택교리를 가르친 자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하고 있어요. 똑같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합니다. 더욱 유념하라. 우리 밖에서 세상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큰 세력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소통하게 되면 바로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세상이 말하는 논리는 사실 별거 없는 건데도 너무나도 힘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유념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또 3절에서 보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응은 하나님께서 마땅한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응과 관련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대를 향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빼놓고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겨 말하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져오는 보응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공명정대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불순종할 때 그에 마땅한 보응이 갚으심이 있었다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보다 더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이 소식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빼놓고 사랑만 말하기를 즐겨하는 이 시대를 오늘 이 말씀은 경고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소식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지만 이 구원을 저버린다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무엇이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도 견고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것도 견고했다는 것은 정말 확실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확실해서 범죄하면 그 마땅한 보응이 주어졌다. 불순종하면 그의 응당한 보응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보다 훨씬 큰 이 구원을 거절할 때 뒤따를 응당한 보응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율법이 확실하여 응당한 보응을 가져왔는데 더 큰 구원을 거절할 때 받을 그 보응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응이라는 하나님께서 응당하게 그 벌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을 율법에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은 시작하면서 구원의 말씀에 관하여 이 구원을 거절할 때 그의 거절하는 자에게 있을 그 보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이 군 구원을 거절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거절은 등한히 여기는 것으로 오는 거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거절은 오게 됩니다. 소돔에서 롯의 사위들에게 심판의 소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큰 보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은혜의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내동정이 치고 가볍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참함을 진실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절망해야 합니다. 무능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무능력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비참하고 절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들은 자들, 곧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는데 여러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누어진 것들로 함께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그것을 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이요, 사도들이 전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증언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내용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것은 그 기원이 사도들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이내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대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일에 있는 그 영적 의미 때문에 표적이라 부르고, 기사라 하는 것은 그 일에 놀라움 때문에 우리가 기사라 이렇게 부르고,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시자 제자들이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른 말을 쓰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본 적 없던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믿은 자가 3천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증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이 놀랍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특별함은 히브리서를 받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기원인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증언해 주었지만 이 내용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큰 구원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단번에 제사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성만찬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슬픔과 불쾌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자신의 죄를 살피며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이 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죄의 무거움 때문에 성찬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내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믿는 자들이 이 성찬상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가림을 받았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입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크게 두 가지 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떡이 떼어지는 행위요. 이 잔에 포도주가 따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과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기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 할 때 제가 그 빵을 뗄 때 아,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기셨구나. 제가 여기서 그 포도주를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위는 이 떼어진 떡과 이 채워진 잔이 여러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이 찢기고 너를 위하여 피가 흘렀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 죄를 사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위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 죄와 죄책을 맡기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 우리는 이 큰 구원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서 참여하는 세 번째 자세는 소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마음대로 살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더욱더 돌이킨 자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알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에 대한 것,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그 일이,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아는, 그리하여 감사하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성만찬에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